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적 정치적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나토가 더욱 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8개 나토 회원국들은 다음 달 8일에서 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케리 장관은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런 점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영국의 결정으로 인해 나토가 국제 정치 군사 부문에서 더욱 중요한 조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유럽과 북미 간 협력뿐 아니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간 방어와 안보 협력을 이끄는 함장으로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결정 뒤 금융시장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경제는 유럽연합 탈퇴에 대처할 만큼 막강하다며 영국 중앙은행과 함께 강력한 긴급 대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영국의 금융시장은 2조 1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영국 화폐 파운드화의 가치는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벨기에에 들른 뒤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사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지도자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벌입니다. 케리 장관은 영국으로 향하기 전에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담당 최고대표와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런던에서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지난 24일 국방 차관보급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세 나라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켈리 맥사맨 국방부 아태 차관보 대리가, 한국은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일본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각각 51%와 39%로 12%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의 공동조사에서는 46% 대 44%,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NBC 방송의 공동조사에서도 46%와 41%의 격차로 접전을 벌였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각 주는 낙태시술소를 이용하려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헌법에 명시된 낙태 권리를 억누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은 4반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낙태 관련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26일부터 확장된 운하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기존 운하를 확장하는 이 사업을 위해 파나마 정부는 지난 9년간 공사에 54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해상 무역로인 파나마 운하의 선박 수용 능력은 종전의 두 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려는 대형 무역선들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 국제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7월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슬로건이 Be There Voice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북한의 내리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 국제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떤 재판을 하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김정은이라는 상징적인 목표 하나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과 정보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역시 책임 규명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큰 과제는 노동당이나 다른 첩보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자로 지목할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점을 맞춰야 그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하는 자들을 적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쥐고 흔드는 조선노동당을 다 책임자로 규정을 해버리면 북한은 김정은 주변에 더 결속을 해서 오래오래 가면서 인권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 당 생활 부분, 사람들을 실제로 평가하고 수용소에 보내는 요 부분 사람들, 그리고 인민무력부 전체로 하면 우리가 110만 명을 우리 적으로 만들 겁니까? 인민무력부 보위국같이 인원을 300명, 400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주로 잡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 규명과 관련해 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에서 누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감시 노력은 물론 NGO 등 여러 기구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특히 반인도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이제 계속 2년 차를 맞은 서울 사무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탈북자들에겐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격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강제 송환 원칙의 관철을 위해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2부 행사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 현인그룹 출범식이 이어졌습니다. 현인그룹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이정훈 한국외교부 인권대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로버트 킹 대사는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 개소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큰 성과라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대사는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현인그룹엔 6개국 7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공조 속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이라는 막막함 속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시나 폴슨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사무소가 문을 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지국 김한용 기자가 폴슨 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연 지 지난 23일로 만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Those are work in three areas, in particular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with a view to accountability.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 내 인권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시와 인권 침해 사례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이고요.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토론회 등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UN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So being here in Seoul gives us access to, you know, fairly large group of persons.
한국 내 형성된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갓 들어온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만든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접촉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도 있고 오래전에 온 탈북자들도 있지만 이들에게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검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3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고 탈북자 이외의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들과 비교 검증하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We basically work more on the areas where North Korea has expressed.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분야만 골라서 UN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UN 인권 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아동과 여성 인권 등에 국한된 것이었죠. 그래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행한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겁니다. 서울사무소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일부로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북한과 함께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네바를 통해서 외교적 차원에서만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폴슨 소장께서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가장 심각한 측면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ll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북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범죄는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만일 북한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시스템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 정보의 흐름도 막히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는 문제나 주거 문제 등이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소통이 되면 시민사회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고 억압에 대한 공포 없이 이 문제들보다 부드럽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지금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은 UN 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 특대형 정치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ur office is not a provocation and it's not intended to provok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UN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의 활동은 북한 당국에 대해 도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충분한 음식과 아동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혐의가 없는 체포나 가족의 일 때문에 고문 또는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관련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이 아동과 여성, 시민의 정치적 권리 등과 관련한 국제 협약을 비준했지만 이를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도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무소 개소 2년째를 맞아서 향후 과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For the second year of this office, we have quite a few things planned, but
2년째를 맞아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탈북자 등을 통한 북한 인권 상황 감시를 지속할 겁니다. 또 SNS와 각종 공개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여론 확산 활동도 벌일 겁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특수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이산 가족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재판 전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 상황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계속 다룰 계획입니다.
네, 개소 1주년을 맞은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환용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KCC의 김병주 간사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특히 미국 정치인들에게 의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슬로건이 Be There Voice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자.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어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응답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가진 뒤 행진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CC의 김병주 간사는 올해 행사에 한국계로 첫 주한대사를 지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장애인 출신 탈북자인 지성호 씨가 초청 연사로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있잖아요. 이분이 화요일 날 게스트 스피커로 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인식을 가져야 될지를 강의도 하시고 Q&A도 하실 거예요. 또 지성호 형제 통해서는 좀 분단된 한국의 상황,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KCC는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탈북과 입양법과 북한제재이행법 통과 과정에서도 적극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7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캠페인을 적극 펼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컨츄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unified, and this is best seen in the action taken.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출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유엔의 제재 이행이 여러 곳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컨츄리맨 차관보는 특히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무기 판매 등 군사 교류, 불법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관리들이 최근 아프리카와 다른 여러 지역을 방문해 이들 나라가 북한과의 불법 관계를 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She and other Korean officials have been very active on shining a light on North Korea's illegal relationships in Africa as well as in other regions.
이런 행보는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국가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심화해 북한과의 어리석은 협력을 끊도록 하는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우간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요엘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컨트롤맨 차관보는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여러 지역의 우방국들 역시 북한 정권이 조장하는 위협 등에 대응한 비확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 외의 어떤 나라들의 북한과의 불법 교류를 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대상 국가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롤맨 차관보는 이날 여러 차례 북한 정권의 무기 기술 판매를 통한 외화 유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at does concern me in particular is the flow of hard currency back to North Korea.
이란과 시리아가 특히 북한의 주요 고객이며 북한 정권은 첨단 무기 기술뿐 아니라 저급한 기술을 낮은 비용에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맨 차관보는 또 미, 한일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최전선에 있는 국가라며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hina is also in the front line that they have a great deal to lose. Not as much as ROK, but a great deal to lose from potential provocation and reckless behavior by the DPRK.
중국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의 잠재적 도발과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잃을 수 있는 국가란 겁니다. 컨트롤맨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지난 1990년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목격한 이후 가장 적극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월터 샤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의 부분적인 성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훨씬 더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believe they're getting much more, much closer technology-wise to be able to truly deliver on Kim Jong-un's promise.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외부의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내부 압박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압박만으로는 북한 수뇌부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 캠페인에 민간단체뿐 아니라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together to develop an information operations campaign with the sole purpose of getting what the truth i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고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며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자신들이 계속 빈곤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공동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측에서 가상의 표적으로 항공기를 띄우면 이를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각각 탐지 추적하고 미국의 육상 중계소를 통해 미사일 궤적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거듭된 실패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수단 시험 발사를 감행해 왔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진짜로 성공한 것인지 심현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은
지난 2007년 처음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이 미사일을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처음 식별한 이후 무수단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을 모방해 만들어 별다른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고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실전 배치 9년 만에 사실상 전력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올해 4월 15일 첫 발사 이후 여섯 번째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 발사가 성공했다며 이례적으로 미사일의 비행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일탈한 탄도로켓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은 최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미사일이 발사된 강원도 원산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약 3,500km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발사 이후 무수단 미사일의 핵심 표적이 태평양에 있는 괌 미군기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태평양 괌 기지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와 함께 미군 병력과 물자의 공급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시에도 북한을 위협하는 미 전략 무기가 출동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군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장거리 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괌 기지를 조선 반도를 작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해외 침략기지로 규정해왔습니다. 또 괌 기지는 이미 북한의 정밀 타격권 안에 들어온 지 오래라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번 무수단 발사의 성공을 통해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본을 타격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놓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무기체계가 없는 북한에게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동시에 전략적 최대 목표인 미국 본토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무기로서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반 수단과 함께 핵탄두의 경량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탄두의 경량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부분에서 계속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은 핵탄두 폭발체로 보이는 구형 물체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됐다는 점이 그런 정황을 보여줍니다. 보통 미사일을 4,000km까지 날려보낼 때는 동체의 고도를 800에서 900km 정도로 올린 뒤 포물선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화성-10은 거의 직각으로 1,400km 넘게 올라갔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의 속도는 음속의 20배 이상입니다. 이때 엄청난 고열과 고압을 견디지 못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화성-10을 고각 발사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재진입 기술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토립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습니다.
북한에게 미국 타격 능력은 유사시 군사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북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의 성격도 있습니다. 무수단 발사 성공을 주장한 이후 그런 점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운반수단까지 보유한 만큼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운반수단도 원만하게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미국 국장도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한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한 뒤 강력한 핵무력을 손에 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시험 발사를 이어갔던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금댐의 수위를 이례적으로 만수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위성사진 판독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46km. 여기서부터 한국 측의 군남댐까지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할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군남댐까지 수류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으로 대비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황강댐 수위를 108m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KBS가 수자원 전문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황강댐의 만수위는 114m로 겨우 6m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위를 100m 이하로 관리해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연천군 등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 황강댐 무단방류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2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황강댐의 방류를 현재로선 북한 측의 수공, 즉 물공격으로 단정짓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로 한국 측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남북한 당국의 실무 접촉에서 북한은 유감 표명과 함께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 대립으로 군 통신선은 물론 당국 간 통신수단이 전혀 없어 장마철을 앞두고 방류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한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하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일대 한국 측 어민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어구를 미처 걷어들이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한강댐 수위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박수진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지역에 지난달 초부터 강우가 지속돼 한강댐 수위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댐의 방류 시에는 북한 측에 사전 통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 시에 방류를 할 경우에 사전 통보하기로 우리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방류 시에는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임진강 수계 상류에 있는 북한 황강댐은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 규모로 추정되지만 군사분계선 남쪽의 군남 홍수 조절댐은 7,100만 톤 규모에 그쳐 무단 방류에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2018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북한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이 2018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은 23일 그루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열린 집행이사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한 5개 후보 도시 가운데 북한 평양이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2018년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역도연맹 대변인은 올림픽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더 게임즈에 평양이 벨라루스의 민스크와 이스라엘의 엘리아트, 미국의 애나하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상당한 표차로 앞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2017년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유치를 신청했지만 일본 도쿄에 밀려 대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는 19살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역도 대회입니다. 올해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47개국에서 남자 140명, 여자 110명 등 25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1979년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국제역도연맹은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금지약물 복용과 관련해 오는 8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북한 출전권 두 장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우올림픽 출전권 10장을 확보했던 북한 역도는 8명만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은 북한 선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금지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역도의 영웅으로 불리는 김은국 선수가 지난해 11월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 중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고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여자부의 이정호와 김은주 선수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국제역도연맹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세 차례 이상 금지약물 복용 규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리우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밖에 아제르바이잔과 몰도바,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도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한두 장씩 박탈당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태양 아래가 워싱턴 DC 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그 현장을 김현진 기자가 찾았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한 영화관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태양 아래 영화표가 남아있는지 묻습니다. 이미 표가 매진돼 사람들이 극장 앞에서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The sun shines even at night in this country.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live in this country.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 지난 23일 열린 워싱턴 DC 영화제에는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객 레베카 시어스 씨의 말입니다.
Well, certainly I want to know more about North Korea since there's so much secrecy and reading the part
워낙 비밀이 많은 나라인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영화관을 찾았다는 겁니다. 1960년대 서울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스튜 릴라드 씨도 평양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I went in the army. I was in Seoul for a year, so in the 60s. So I want to see Pyongyang even from an official point of view.
태양 아래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당초 북한의 실생활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간중간 북한 당국자는 주인공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합니다. 기자였던 아버지는 우류 공장 직원, 식당 봉사원이던 어머니는 콩우유 공장 노동자가 돼 있고 사는 집도 촬영 때는 고급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이 모든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촬영 내용을 검열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모든 과정을 몰래 녹화해 전 세계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자유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관객 낸시 코모루 씨의 말입니다.
It was beautifully shot and it was just really sad. There were a number of times in which the audience would laugh in reaction because you would
영화 중간중간에 북한 관리가 나와 사사건건 간섭하며 영화를 다시 찍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모든 것이 조작되고 왜곡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티나 박 씨도 영화 상영 내내 마음이 아팠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eah, I mean throughout the movie just and toward the end of the movie there's an enormous sense of just sadness and sorrow in knowing that my relatives, my own people are living under such, you know, propaganda, and they have been brainwashed. So the one thing that I've, you know, question is how.
박 씨는 우리 형제 자매가 이렇게 선전으로 가득하고 세뇌당하는 처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며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왜곡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인근에서 두 탈북 소녀가 그린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다음 달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우리 집인데 이 작품은 왜 그리게 된 거야?
진짜 옛날에 내가 북한에서 살던 우리 집.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가톨릭 청년회관 1층의 찻집에서는 오는 7월 2일까지 조금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 화가의 작품이 아닌 아직은 조금 서툰 두 10대 소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작가들은 북한에서 온 레지나와 마리아입니다. 여느 10대 학생들처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던 두 소녀가 그림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레지나와 마리아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김토마 수녀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재능을 알게 되었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또 저희가 보내지 않게 이제 그 재능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함께 하시는 수련 신부님이 성당에서 만났던 신부님이 한번 아이들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꿈도 키워주고 또 그러면서 애들이 앞으로 미래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한테 좀 이걸 발판으로 해서 어른들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좀 더 전문가로 키워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에 더 앞으로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자신들을 위해서 큰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9살에 북한을 떠난 레지나는 주로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북한의 풍경과 가족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그림 그리기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제 그림 보고 막 그림 너무 잘 그린다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림을 좀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북한에서 살았을 때 지냈던 집을 그렸는데 일단은 시골집인데 과일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배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고 포도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근데 포도나무는 지붕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었어요. 북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집이라서 제일 좋았던 기억을 그린 거예요.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마리아는 좋아하는 한국의 연예인도 그리고 추상작품도 그려 전시했습니다.
저는 한 살 때 북한을 떠나서 기억이 없어요. 세 살 때 한국에 도착했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그림은 못 그렸어요. 언니가 그림을 그렸을 때 풍경이 되게 멋있고 저도 한번 북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저는 못 그렸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영광이긴 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좀 뭐랄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되게 잘 그리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망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이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로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 전시를 하게 되면서 레지나와 마리아에게 그림은 또 다른 희망이 됐습니다.
제 그림 보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방명록에다가도 글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우리의 희망이라는지 이런 글도 있었고 남북한의 통일의 열쇠? 그런 말도 하고
멋있는 말 써주시고 나서 밑에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써주시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에 대한 소질도 발견했지만 아직은 여느 소녀들처럼 꿈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두 소녀입니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승무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멋있어 보이고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으로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조금 애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고 근데 여기서 보면 다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밖에서 공기놀이도 하고 뛰어다니고 술래잡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뷰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전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하지 않은 두 학생의 그림에 감탄하기도 하고 두 학생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어떤 나름대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굉장히 좋은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청소년,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똑같은 꿈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오히려 제가 선입견을 갖고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보고 나서는 아 그게 좀 선입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황금이는 히말라야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글쎄 제가 생각보다는 너무 밝아서요. 잘 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지원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으면 잘 될 것 같아요.
7월 2일 전시 이후에는 파주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에서도 레지나와 마리아의 전시가 이어집니다. 한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토마 수녀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오고 맞네라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근처에 뭐 태권도 학원을 단체로 보냈다가 다 똑같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한 아이는 적성에 맞아서 그래서 태권도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시범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건 몇 퍼센트는 안 되는데 그나마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본인한테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28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해주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3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9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적 정치적 역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시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나토가 더욱 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개 나토 회원국들은 다음 달 8일에서 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케리 장관은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런 점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영국의 결정으로 인해 나토가 국제정치 군사 부문에서 더욱 중요한 조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유럽과 북미 간 협력뿐 아니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간 방어와 안보 협력을 이끄는 함장으로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결정 뒤 금융시장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경제는 유럽연합 탈퇴에 대처할 만큼 막강하다며 영국 중앙은행과 함께 강력한 긴급 대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영국의 금융시장은 2조 1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영국 화폐 파운드화의 가치는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벨기에를 들른 뒤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사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지도자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벌입니다. 케리 장관은 영국으로 향하기 전에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나 유럽연합 외교 담당 최고대표와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런던에서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파나마가 26일부터 확장된 운하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기존 운하를 확장하는 이 사업을 위해 파나마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공사에 54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해상 무역로인 파나마 운하의 선박 수용 능력은 종전의 두 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려는 대형 무역선들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장 공사로 파나마 운하는 종전에 비해 폭 46m, 길이는 275m가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각각 51%와 39%로 12%포인트 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의 공동조사에서는 46% 대 44%,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NBC 방송의 공동조사에서도 46%와 41%의 격차로 접전을 벌였었습니다.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같은 당 경쟁 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물러나면서 그의 지지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은 지난 26일 발생한 극우주의 단체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 간 빚어진 폭력 사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은 27일 VOA에 목격자와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백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전통주의 노동자당 시위대 30여 명이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행진 시위를 하던 중 반대파 시위대가 들이닥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약 10명의 부상자들은 흉기에 찔리거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주의 노동자당은 2015년 1월 결성된 백인 극우주의 단체로 전통주의 청년 네트워크의 정치 결사체입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세계화 반대, 표현의 자유 보장, 전통가치 복원 등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며 평화적 시위 행진에 좌파 과격분자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각 주는 낙태시술소를 이용하려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헌법에 명시된 낙태 권리를 억누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은 4반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낙태 관련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